사도행전 36번 메시지 바울 일행의 사역을 통한 소아시아와 유럽에서의 번식 두 번째 이 메시지에서는 13장 1절부터 12절을 계속 살펴보기로 합시다. 13장 1절부터 4절 상반부에서 우리는 바나바와 사울이 성령에 의해 따로 분별되어 보내심을 받았음을 봅니다. 13장 4절 하반부부터 12절은 그들이 구브로의 바보로 여행했음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의해 따로 분별되고 보내심 받음. 주님을 섬김. 13장 1절과 2절은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네레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미나엔과 및 사울이라. 그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불러서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내게 따로 분별하라 하시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선지자와 교사들이 사람들과 상의하거나 조직하지 않았음을 봅니다. 오히려 그들은 주님을 섬기고 있었고 금식 중이었습니다. 이 다섯 명은 직접 주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말해서 그들이 바깥 마당에 제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소 안에 분향단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구약에서 제사장들은 두 군데에서 섬겼습니다. 사람들을 봉사할 때 그들은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서 바깥 마당의 제단에서 섬겼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직접 섬길 때 그들은 다른 곳, 즉 성소 안에 향을 태우는 제단에 있었습니다. 안디옥의 이들 다섯 형제는 그들의 기도를 통해 주님을 직접 섬기면서 성소 안에 분향단에 있었습니다. 그 영이신 주님이 말씀하심. 그들이 이런 식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 그 영이신 주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 바나바와 사울을 내게 따로 분별하라 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성령이 바로 주님이심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영은 주님과 따로 분리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혹자는 그 영을 주님의 대행자 혹은 대표자라고도 말합니다. 만일 그 영께서 단지 주님의 대행자에 불과하다면 13장 2절에서 성령은 지금 바나바와 사울을 내게 따로 분별하라 고 말씀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 대신 그 영은 이렇게 말씀하셔야 했습니다. 나 성령은 주님의 대행자이다. 나는 주님을 대표하며 그분을 위해 일한다. 그러므로 나는 바나바와 사울을 내게 따로 분별시키라고 말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에게 바나바와 사울을 내가 위해서 일하는 분인 주님께 따로 분별시키라고 말한다. 13장 2절에는 주와 성령과 나가 나옵니다. 이 나는 누구입니까? 이 나는 성령이기만 할 뿐 주님은 아니십니까? 확실히 이 구절의 나는 주님이십니다. 다섯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주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섬기고 있을 때에 성령이신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말과 일치합니다. 주는 그 영이시니 그러므로 그 영께서는 바나바와 사울을 나를 위해 분별하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 나는 주님인 동시에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이 주님과 분리된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섬기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섬길 때 주님을 섬깁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그분은 성령으로서 응답하십니다. 그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으로서 말씀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지금 바나바와 사울을 나를 위해 따로 분별하라. 이방 세계에 복음을 확장하기 위해 주님이 취하신 큰 걸음. 2절에서 영이신 그리스도의 성령, 곧 몸의 머리께서는 그분이 불러서 시키는 일을 위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분별하라고 그 다섯 명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왕국 복음을 이방 세계에 확장시키기 위해 주님이 취하신 거대한 걸음이었습니다. 그것은 시리아 내에 있는 이방 중심지인 안디옥에서 선교회의 조직 없이, 기금 조성 없이, 인간의 성직 임명시기 없이, 어떠한 인간의 계획이나 방법도 없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다섯 명의 신실하고 추구하는 몸의 지체들에 의해 계시되었는데, 그들은 그들의 섬김과 금식을 통해 그 몸의 머릿께 기회를 제공해 드림으로 그 영이신 그분께서 그분의 복음 전파로 인해 이방 세계에 그분의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그분의 왕국을 확장시키는 그분의 위대한 위임을 수행하기 위해 그들을 따로 분별하시게 했습니다. 이 주요 단계는 조직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와 아무 상관이 없었고 베드로와 예루살렘의 다른 열한 사도들의 권위와 지시 아래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유대교의 배경과 실행의 분위기와 영향으로부터 심지어는 예루살렘 교회의 실행과 영향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이방의 중심지에서 홀로 순수하게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지상에 있는 신실하고 추구하는 몸의 지체들과 하늘에 계신 머리와의 협력으로 말미암아 그 영에 의해 그 영 안에서 그 영과 함께하는 하나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예정된 계획을 가진 종교운동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위한 지상에서의 주님의 움직이심은 안디옥에서부터 전적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주님의 움직이심의 흐름이 오순절날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다음 나중에 안디옥에 이르렀고 안디옥에서 이방 세계로 흘러가고 있었지만 그것은 안디옥에서 전환점을 갖고 그 영에 의한 순수한 출발을 했습니다. 안수함. 3절은 이에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고 계속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했음을 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그들의 논의하고 결정을 내렸다는 말을 들을 수 없습니다. 3절에서 손을 얹는 것, 안수는 동일시를 나타냅니다. 그것은 안수한 이들이 안수받은 이들과 하나임을 의미합니다. 이에 의해 그들은 주님의 위대한 위임을 수행하기 위해 나가는 데 있어서 보내심을 받은 자신들과 하나라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선포했습니다. 13장 4절의 전반부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라고 말합니다. 3절에서 바나바와 사울은 다른 세 명에 의해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들이 성령에 의해 보내심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 세 명이 주님의 움직이심에서 성령과 하나였으며 성령께서 그들의 파송을 그분의 파송같이 존중하셨음을 입증합니다. 3절에 있는 안수는 성직 임명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에게 안수한 세 사람은 파송되는 이들의 재정 후원을 보증해주는 선교회 위원회나 종교 조직의 구성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 단체들에서의 실행입니다. 선교지로 파송되는 어떤 이는 만일 위원회의 위원들이 자기에게 안수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재정적 후원을 확신할 수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그에게 안수한다면 그는 필요한 돈을 얻게 되리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은 오늘날의 흔한 일입니다. 만일 우리가 보내심을 받는 이들에게 안수한다면 그것은 절대 재정 후원의 보증이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안수할 때 우리는 보내심 받는 이들을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우리가 동일시 되도록 삼일 하나님과 하나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안수는 우리의 영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 속의 모든 것이 보내심 받는 이들과 함께 간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성직 임명이 아니라 동일시입니다. 주의 회복 안에서 주님에 의해 보내심 받게 된 사람에게 안수할 때마다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수를 실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안수는 의식이나 성직 임명에 관계된 문제가 아닙니다. 안수는 그 영 안에서의 생명 문제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그 세 사람은 바나바와 사울의 위임에 함께 동참하려는 부담을 느꼈습니다. 이런 이유로 그들은 두 사람에게 안수를 했습니다.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자기들의 기도 안에서 그리고 그 영 안에서 바나바와 사울과 함께 갈 것임을 지적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들과 하나 되어 어떤 대가가 들어도 그들과 하나 되고 함께 하고자 했습니다. 종교적인 배경의 영향으로 인해 그리고 의식으로 안수함에 의해 야기된 손상 때문에 우리는 안수를 실행하는 것을 꺼려해 왔습니다. 때때로 나는 어떤 특정한 이에게 안수를 할 부담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주저하는 까닭은 많은 이들이 이것을 하나의 의식으로 혹은 성직 임명에 관계된 것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직 임명이나 어떤 의식도 갖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참되고 합당한 동일시입니다. 안수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단코 의식적으로 이것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우리가 안수를 실행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내적인 인도에 따른 것이어야 하며 그 영 안에 참 부담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우리의 실행은 사도행전 13장에 제시된 본과는 멀리 동떨어진 전통적인 기독교의 실행과 다른 것이어야 합니다. 뛰어난 본. 13장에서 뛰어난 본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그러한 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의 교회는 초기 단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바는 사실 그분이 제자들을 부르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갈릴리 해변을 걷고 계실 때 주 예수님은 두 형제를 보시고 자기를 따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곳에서 계속 가시면서 그분은 또 다른 형제들을 보시고 그들도 부르셨습니다. 이 네 명과 다른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주님은 그들과 3년 반을 지내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을 데리고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통과하여 부활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 뒤에 부활 안에서 그분은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 일 이후에 주님은 그들 모두를 감람산에 데리고 가서 그들의 목전에서 눈에 보이게 승천하셨습니다. 그러한 배경과 영적 교육을 가지고 제자들은 열흘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런 다음 오순절날 베드로의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이 복음서들에서와 사도행전에서의 처음 두 장에서 행하신 것은 반복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주님은 그분을 따르는 자들을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신 것 같이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서는 오늘날 우리 가운데서 반복될 수 있는 본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13장에 있는 본은 반복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을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소의 사울을 부르셨을 때 주님은 그를 사람 낚는 어부가 아니라 하나의 그릇이 되게 할 것이라고 아나니아를 통해 지적해 주셨습니다. 9장 15절에서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사울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베드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지만 바울은 그릇이 되었습니다. 어부와 그릇 사이에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13장에 있는 새로운 전환은 어부들과 함께한 전환이 아니고 그릇들과 함께한 전환이었습니다. 바울이 보내심 받았을 때 그는 하나의 그릇으로서 보내심 받았습니다. 이것은 그가 그리스도를 담아서 이방 세계에 그분을 전해주는 그릇이 되기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의 사역은 바로 그가 담은 그리스도를 다른 이들에게 나눠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담은 그릇이었으므로 이 그리스도를 다른 이들에게 공급했습니다. 안디옥에서의 출발은 예루살렘에서와는 아주 달랐습니다. 예루살렘에서의 출발은 오늘날 우리를 위한 본이 아닙니다. 그러나 안디옥에서의 출발, 곧 방향 전환은 분명히 우리의 본이므로 우리는 그것을 뒤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구브로의 바보로의 여행 13장 4절 하반부는 바나바와 사울이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갔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울의 첫 번째 사역 여행의 출발이며 14장 27절에서 끝마쳐집니다. 회당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 13장 5절 상반부는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했더라고 말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유대인 회당 모임에 참석하려고 간 것이 아니고 주님이 지상에서의 그분의 사역에서 행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에 그들의 모임을 이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3장 14절에서와 같이 그들이 회당에 간 목적은 복음을 전할 기회를 잡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미 보았듯이 회당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스나고게가 영어화된 형태입니다. 이 헬라어는 함께라는 뜻의 순과 데려오다라는 뜻의 아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모음, 모임, 집회, 회중 등을 뜻합니다. 의미의 변천으로 인해 그것은 모이는 장소를 뜻하게 되었습니다. 신약에서 그것은 집회와 유대인들의 집회 장소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었는데 그곳에서 유대인들은 성경을 연구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추구했습니다. 요한을 그들의 조수로 둠. 5절 하반절에 따르면 바나바와 바울은 요한을 그들의 조수로 두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체험 부족으로 인한 본 가운데 있는 결점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요한을 데리고 가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그들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요한이 떠난 이유는 그가 여행의 역경들을 견뎌낼 능력이 없어서였을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두 번째 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곧 보겠지만 이것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 심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요한은 바나바의 사촌이었기 때문에 바나바는 그를 함께 데리고 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싶은 요점은 바로 그 문제가 첫 번째 여행 때 마가를 데려간 실수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전 시간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함께 데리고 가는 데 있어서 신중해야 합니다. 누구나 전 시간으로 섬기는 데 따르는 모든 역경들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당신이 누구를 가볍게 데리고 간다면 문제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여행 때 마가를 함께 데리고 감으로써 바나바와 바울에 의해 빚어진 실수는 마침내 바울과 바나바 사이의 헤어짐이라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들이 그런 실수를 저지른 것은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구브로 섬에서의 바나바와 바울. 13장 6절과 7절은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고 말합니다. 이 총독은 로마 제국 내의 한 지방 정부의 통치자였습니다. 8절은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하여금 신앙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힘쓰더라 고 말합니다. 이것은 객관적인 신앙으로서 그리스도 안에 믿는 이들이 믿는 바 복음의 내용들을 가리킵니다. 9절은 계속해서 그러나 바울이라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여 보았다 고 말합니다. 이름이 바뀌는 것은 생명에서의 바뀜을 가리킬 것입니다. 여하튼 이 시점에서부터 줄곧 성령이 충만한 바울은 사도적 사역에서 앞장섰습니다. 여기서의 성령 충만은 2장 4절, 4장 8절, 31절, 9장 17절의 경우처럼 능력을 위한 외적 충일입니다. 10절에 따르면 바울은 마술사 엘루마에게 모든 속임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이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곧은 길은 진리의 길이요, 의의 길입니다. 11절과 12절은 이렇게 말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두움이 그를 덮어 그가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더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에 놀라니라. 마술사 엘루마는 벌을 받아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런 다음 주님은 그분의 바른 길을 총독에게 보여주셨으며 그 총독은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 결과로 그 지방에 간증이 세워졌습니다.